오늘 말씀의 제목은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예전에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한 번 하신 것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을 우리들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가면서 시카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한 은퇴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믿음은 이성과 감정을 뛰어넘는 거다. 믿음은 이성과 감정을 뛰어넘는 거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장로교인입니다. 우리는 장로교예요. 장로교는 교리를 강조하고 이성적인 신앙을 많이 강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로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신앙을 공부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의 장로교인들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이성과 감정을 분명하게 뛰어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들은 병 앞에서 의사가 가망이 없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2주밖에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분명하게 바르게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의사들이 이성적으로 기대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했던 그것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좀 없애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의사들의 판단은 분명히 이성적인 겁니다. 어떤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이성적인 판단이고 그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입니다.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분명하게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기록한 사람들이, 지켜본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 복음서 가운데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남자 성인만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그만큼 우리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중요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러한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배경을 살펴본다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요한복음 6장 4절을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배경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큰 무리를 보시고 이들에게 식사를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때 식사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면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저 사람들을 우리가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성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시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답은 분명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사실입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떡으로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을지라도 이 성인만 남자만 5천명 적게 잡아도 만 명에서 2만 명을 갑자기 식사를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시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적어도 이성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무조건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실입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을지라도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어떻습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그것들이 간절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적어도 우리의 이성의 판단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가진 것, 제자들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들이 가진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그들이 가진 것은 어린아이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양입니다.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없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답입니까? 우리 앞에 어떠한 질문들이 있는데 명백한 사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들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기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불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고 오늘 우리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나누었는지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 능력을 자신들의 그 이성적인 그 판단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나누어 주신 것처럼 나오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불가능하다고 했고 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자신들의 손으로 이 떡을 나누어주고 물고기를 나누어주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뿐만 아니에요. 앉으라고 하니까 때를 지어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열을 지어가지고 앉았는데 그들도 기대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수많은 사람이 먹으려면은 막 음식이 배달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자들을 통해서 그 떡이 나누어지고 그들이 먹습니다. 성경을 보면 원하는 대로 먹었다고 얘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아껴가지고 이렇게 좀 나누어준 것이 아니라 정말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게 한 거예요. 특별히 이 배경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까? 출애굽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한 것이 뭡니까? 하늘의 만나, 메추라기를 경험했잖아요. 그들이 이야기로만 들었어요. 그것은 전설일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모세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이스라엘은 신명기를 살펴보면 모세를 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모세를 기다린다는 것은 모세와 같은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들을 출애굽시켜주고 자신들의 그 일용할 양식, 매일의 양식을 책임져줄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소원이 뭡니까? 하루 배불리 먹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예전에 뭐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60년대, 70년대를 경험해본 들 50년대를 경험해본 들 하루 한 끼만이라도 원없이 먹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어렸을 때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들이 원없이 먹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니까 그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는 것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감정적으로도 옳은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는 누구예요 지금?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으로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저 사람을 붙잡아야 된다. 그건 이성적으로 옳은 판단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판단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 이 육신의 살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이것이 성찬식, 성찬 예식과 관계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갑자기 내 살을 먹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이성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거 완전 인신공양과 같은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이성적인 그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이 해결될지라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지극히 이성적인 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답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에게 그 살을 줄 수도 없고 또 우리에게 먹으라고 해도 우리는 결코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성과 감정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과 감정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이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성의 판단, 우리의 이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감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분명히 어떤 환경, 상황에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것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자들은 식사를 위한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러한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니 이르되 12이니라 또 일곱 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5,500명 이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에 저도 제가 몇 분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제가 아는 분들이 앉아계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흔들려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음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랬어요. 떡이 없기 때문에 수군거려요. 그런데 이미 떡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군거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수군거린다고 하면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이야기해요. 그 주기도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신다는 것을 이 헬라어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미래형이 아니에요. 과거고 능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패시브한 거예요. 능동태는 액티브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도를 하냐면 다시 이미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능력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이성과 감정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건 불가능해요. 감정적으로 서운해요. 감정적으로 너무 기뻐도 교만할 수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너무 서운해도 이것이 또 어느 아들 다른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과 감정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더 분명한 이성과 감정을 뛰어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가 주는 것을 먹으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갑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날 거냐? 너희도 포기할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것을 알았는데 어디를 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